전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9일 중국을 떠나기에 앞서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최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양국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시간에 걸친 중국 측 고위 관리들과의 회동은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며 양국 관계를 확고한 기반에 놓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미중 관계를 강대국 간 갈등의 틀로 보지 않는다면서 세계는 우리 두 나라 모두 번성하기에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재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최근 경제 제재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또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놓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면서 미중 간 협력 강화는 현실적 필요이자 양국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인근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9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현재 직면한 이 사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이는 합당한 일이라며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행동과 방법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정부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방류가 주변 해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5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계획이 진행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역시 IAEA가 일본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원자력기구의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이는 이중작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다른 문제 등을 포함해 나토 가입을 위해 충족돼야 할 다른 자격 요건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표결을 하자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21일 리투아니아 빌리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9일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이날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나토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스몰렌스크 원전 공격을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원전 3곳과 동유럽 내 핵시설을 동시타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격을 유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선전 매체인 마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스몰렌스크주 소재 원전과 칼루가주 군비행장에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영국제 스톰 쉐도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모두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다고 이 매체는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세 달째 이어지는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적인 내전으로 가기 직전에 있다고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9일 경고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사망자 22명을 낸 수단 옴두르만 공습을 구테스 총장이 비난하며 군벌 간 계속되는 전쟁이 수단을 전면적인 내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출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백악관도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위급 인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투명한 핵시설 오염수 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상이 대북 핵 억제 강화 차원에서 가동키로 약속했던 핵협의 그룹 첫 회의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출범 회의를 열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한국 측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동 주재합니다. 미한 양국은 당초 차관복급 협의체로 NCG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지만 첫 회의에 한 단계 높은 차관급 인사들이 회의를 주도하게 된 것은 강력한 북핵 억제 의지를 보여주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양측이 첫 회의에 NSC 핵심 당국자들을 내세웠고 회의 장소도 서울로 정한 것은 그만큼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향후 핵 전력 운영 과정에서의 한국 참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회의 의제와 빈도 등 NCG 제도화를 위한 첫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핵심 당국자들이 두 명이 모이니까 내용을 갖고 세 가지잖아요. 기획, 작전, 그리고 이행. 이행은 이제 훈련과 교육 세 가지인데 그걸 어떤 수준에서 맞춰갈 건가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져야겠죠.
미한 정상은 앞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합의하고 핵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NCG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NCG가 기존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 등에서 논의되던 정책적 수준의 협의가 아닌 북핵 도발에 대비한 작전적, 군사적 대응책을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NCG를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략 핵 잠수함, 즉 SSBN 등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회의는 상견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국은 앞으로 매년 4차례 정기 NCG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고 회의는 차관복급 협의체로 재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엔 양국 NSC 고위급에서 NCG를 주도하고 회의체가 자리 잡히는 대로 실무적으로 양국 국방당국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발해 격추 위협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동해와 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북한 동해에선 몇 차례나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공화국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공 침범을 통한 공중 정탐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미국이 우려해야 할 임계점에 근접한 시기라며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동해상에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1969년 미 정찰기와 1994년 주한미군 헬리콥터가 격추당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에 한반도 파견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며 앞으로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곧바로 북한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의 국방부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미국 공중감시 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 정찰자산은 북한 영공에 들어갈 필요 없이 원거리와 고고도에서 정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미루며 추가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미군의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들어가면서 정찰할 이유가 없어요. 장거리에서 정찰이 가능한 정찰기들이니까 특히 광학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정찰은 위성에서 다 의존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억지 주장과 다름없죠.
이성준 공보실장은 또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자산 격추 위협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혹은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영공을 침범하지도 않은 미 정찰기를 북한이 격추하려는 시도만 해도 이는 전쟁 행위라며 북한이 그런 부담을 감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미 정찰자산 기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북한이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NCG 출범과 SSBN 한반도 전개 같은 후속 조치에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전에도 뭐 존재하고 해왔던 거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 달리 대응책이나 이런 걸 내놓고 있지 않다가 지금 와서 이걸 문제 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 워싱턴 선언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 북한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는 방증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와이드너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의 주기적 가시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그 예로 미국의 SSBN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각종 미사일과 대규모 재래식 도발을 이어오면서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정찰위성 발사 실패, 전승절 준비 등이 겹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추가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도발을 중단하기보단 미한이 예상치 못한 모종의 도발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CG에 대한 경고이긴 하지만 또 필요 이상 무력 도발을 하면 NCG 내용이 더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딜레마다. 결국 북한도 향후에 도발을 계속하겠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왔고 그다음에 도발에도 지금 피크에 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아마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모색할 거다. 계속 비용이 많이 드는 패턴, 그다음에 이미 일상화된 패턴보다는 한미에 충격을 주면서 한미 대응에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5일 미한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경고 입장을 발표한 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백악관은 미한 핵협의 그룹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위급 인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원자력기구 분석을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어제 저녁 한국 측과 회의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to announce today. I will say though that I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last evening.
설리번 보좌관은 관련 질문에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고위급 인사의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핵협의 그룹의 출범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구체적 성과이자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가 관련 노력을 진전시키는데 상당히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정상회의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관련 조치를 논의하는 미한 핵협의 그룹 NCG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여름에 NCG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첫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대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한국국가안보실이 주관하며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회의를 공동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한국 대통령실 발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관점에서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성명과 반응을 내놓은 것에 상당히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지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박구현 한국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5일 관련 브리핑에서 IAEA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통한 평화와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10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이 발췌해 배포한 발언 원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이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와의 인터뷰는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해 진행한 연설에서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선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별도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공약, 미한일 3국 안보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한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이행 조치 등 후속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 핵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략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등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확장 억제를 비판한 중국 정부에 대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 협력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다고 비판한 것을 일축하며 역내 위협 증가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중국 외교부의 관련 비판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신 북한의 도발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회의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관련 조치를 논의하는 미한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은 이 문제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정치 안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도를 걷지 않고 군사적 억제와 압박에 집착하면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대립의 안보 곤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당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투명한 오염수 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 검증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누출 정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 출신인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날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을 비판한 것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방사능 유출 문제가 우려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is is the matter of concern. How much radioactivity has been released?
하이노넨 연구원은 2016년 핵실험 이후 풍계리 인근에선 핵실험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소규모 지진이 20여 차례 관측됐으며 이는 핵실험 여파로 인한 주변 산과 암석 등의 균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갱도 내부에 플루토늄과 핵분열 물질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균열된 틈으로 들어간 빗물 등이 방사능에 오염돼 지하수로 침투되고 인근 하천을 따라 동해로까지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알프스, 즉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방사선 동위원소가 상당 부분 제거되지만 풍계리 오염수의 경우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세슘을 비롯해 방사성 핵종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상황과 달리 북한에는 현재 핵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사찰단이 없어 북한의 방사능 오염 관리 실태와 배출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the big difference between case of Japan and case of North Korea.
북한은 지난달 20일 관영 매체 노동신문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류를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고의적인 범죄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활동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누출 정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이자 추가 핵실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둘러싼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북한 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강수량과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있다며 풍계리 인근 8개 시군 주민 약 108만 가운데 방사능 영향을 받는 주민을 50%로 가정하면 54만 명, 25%로 가정하면 27만 명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농수산물도 오염시킬 수 있다며 한중일 등 인접국으로 북한 농수산물이 유입될 경우 해당국 주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대 핵시설인 영변 핵단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면서 영변 핵시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Nuclear waste safely.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일종으로 유해한 핵분열 생성물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안전성이 떨어진 옛날 방식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어 폐기물이 재처리 공장 인근의 상수원으로 누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제적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북핵 감시를 위해 현지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을 추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의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위성 이미지와 공개 정보 등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핵시설 동향을 분석하는 미국 전문가 제이콥 보글 씨는 북한의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지만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난 일부 정황은 꽤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can see plainly with satellite when collapses or leaks occur.
보글 씨는 관련 시설의 붕괴나 물질 유출 정황은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는 탈북민 등의 증언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보글 씨는 과거 2019년 북한 황해북도에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인근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평산 광산의 갱도 입구에서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글 씨는 광산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량의 중금속 등 독성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구체적인 혐의 없이 장기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사유와 혐의에 대한 통보는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지만 이를 중국에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한국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한국 귀국길에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공안에 연행된 건 지난 5월 12일입니다. 같은 팀의 하오웨이 전 감독과 선수 등 여러 명이 승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손 선수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완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손 선수가 체포된 지 닷새 만에 정리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국 국민 한 명을 랴오닝성 공안기관이 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법에 따라 형사 구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손준호 선수 역시 승부조작 사건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도 더 이상 손 선수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손 선수를 구류 상태에서 조사하던 중 최장 37일인 형사 구류 기간이 만료되자 지난달 17일 구속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손 선수는 7일로 구금된 지 8주째를 맞았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손 선수를 장기 구금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중국의 유관 당국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6일 VOA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변호사와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일체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사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더 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이를 통해 손준호 선수에 대한 사건을 파악한 결과 중국의 어떠한 인권 침해 행위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VOA에 손 선수 사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손준호 선수에 대해 수차례 영사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공안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손준호 선수의 구체적 혐의와 수사 진전 여부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7일 VOA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손 선수를 장기 구금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 think it reflects the failure of Japan, of China to develop a
김 전 특사는 손 선수 사건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장치가 없는 중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들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우와 기타 다양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당국은 즉시 손준호 선수가 그가 선택한 변호사와 접촉해 자신의 법적 선택 방안에 대해 사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사법 공정성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자신이 선택한 법률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손 선수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증거와 고발인 등 자신에게 부과된 혐의의 전체 사항을 알 권리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 전문인 해리스 브링큰 로펌의 댄 해리스 변호사도 6일 VOA에 중국이 손 선수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 통보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리사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 중 하나는 체포사유와 그 혐의에 관한 통보를 받을 권리라며 이런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규약을 중국 같은 나라에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변호사는 최근 전 중국 축구협회장과 국가대표팀 선수 10여 명이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6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손 선수의 경우에는 중국 인질 외교의 볼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형법이나 선고 등이 피고인의 출신 국가와 중국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변호사는 한국이 최근 반도체 칩 등에서 중국과 대결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손 선수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7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손준호 선수 사건은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외국 기업인과 학자, NGO 대표, 관광객 및 여러 사람에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며 중국 정부와 당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했던 협박 방식의 또 다른 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이 원칙을 지키고 미국 등 다른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수록 중국은 부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바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VOA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반간첩법을 거론하며 중국이 앞으로 손 선수와 같은 사건으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7월 열병식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훈련장 공터에 차량이 가득 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훈련장 일부 공터에서는 열병식 예행 연습 대열도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활발하게 열병식 준비를 진행 중인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플래닛 랩스의 6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인 미림 비행장 북서쪽 공터에 차량들이 만들어낸 검은색 빛깔이 공터 대부분을 뒤덮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항상 비워져 있는 우측 상단의 공터와 병력 훈련이 주로 진행되는 중앙 하단의 공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터가 차량으로 다시 빽빽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차츰 차량들이 집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데군데 빈 공간이 많았던 지난달 하순 무렵의 위성 사진과 비교해 볼 때 훈련 준비를 위한 차량 집결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일 훈련장 사진에서는 병력의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도 포착됐습니다. 병력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김일성 광장에서 최근 포착된 대형 구조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형태로 집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3일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김일성 광장 연단 앞 서쪽 지대에 하얀색 물체가 대규모로 조성됐으며 광장 한쪽 면을 대부분 채울 정도로 큰 규모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열병식 훈련장에서 김일성 광장에 설치된 대형 구조물 형상으로 집결해 사전 예행 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열병식 훈련장에서는 소규모 차량 혹은 병력이 포착된 후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평양 순안공항에 전투기 혹은 헬리콥터가 도열하고 실제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나타났는데 이런 정황은 모두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머지않았다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돼 왔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3일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순천 공군기지에서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이 도열하고 차량 활동이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다시 훈련장을 빼곡히 메운 모습과 항공기가 도열한 모습, 사전 예행 연습으로 추정되는 병력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승절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9월 9일에 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국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남기구인 종욱평화통일위원회나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불허한 북한의 담화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발표의 주체입니다. 현 회장이 금강산 방문을 위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한국 통일부에 제출한 직후 북한은 통일부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인 지난 1일 외무성 김성일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국장은 담화에서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 회장은 남편인 정몽원 회장 사망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을 방문하기 위해 북한의 아태와 접촉할 계획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외무성이 담화를 낸 것은 남측을 적대국가로 상대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적과의 관계, 심하게 얘기하면 적대국가의 관계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무성이 입장을 직접 발표한 게 아닌가.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입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적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이 외무성이고 입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외국과의 관계를 준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지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 대화할 때 한국은 외교부가 나서지 않고 통일부가 대표가 됐던 것입니다.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나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또는 아태가 대남관계를 맡아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한국 사람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비자, 즉 입국 사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다루기로 한 것이라면 앞으로 한국민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는 등 북한 외무성이 관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화에 나오는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낸 것은 한국 현대그룹이 맺은 금강산 관광 합의와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가 금강산에 투자를 할 때 아태평화위원회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외무성 입장을 보면 아태평화위원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 간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의 현대해상그룹이 주도하던 금강산 관광은 이미 15년째 중단 상태입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문화회관 건물과 온정각 등 한국 측 시설들을 철거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5월에는 해금강 호텔까지 완전 해체된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현대아산 등이 4,200억 원, 한국 정부가 6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내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 북한의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대남기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외무성이 담화를 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평양을 오래 관찰해온 캥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지난 몇 년간 대남 관계를 다뤄왔던 통전부가 힘을 잃은 반면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이 관장하는 외무성은 관할 범위를 넓혔다며 이번 조치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Front Department is really kind of dropped in terms of its role and function on dealing with.
그런데 지난 2021년 3월 16일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 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실제로 조평통이 해체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전부도 지난 3년간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은 이번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을 주도해왔던 아태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정부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조평통을 비롯한 대남기구들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가혹한 검열을 받고 해체되거나 권한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이 조평통 포함해서 대남기구들 개편하겠다, 필요없는 기구들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됐으면은 조직지도부 기구과를 통해서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2020년 6월 16일 상황에 연장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북한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에 한국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이물출 교수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그 제재 고수 방침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국 정부와의 대화 또 접촉 이런 건 의미가 없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된다. 결국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한 거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비핵화, 종전선언, 철도연결, 경제협력,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미북 정상회담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분위기는 180도 변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에 책임을 물어 김영철 통전부장을 해임했고 조평통과 아태 등 대남 부서를 없애거나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은 회담 실패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습니다. 새로 대남 부서를 맡은 김여정 부부장은 2020년 3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 겁먹은 개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6월 16일에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일종의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북한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약한 고리 때리기라고 해서요. 사실은 불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겠지만 북미 관계, 미국 관계에서는 북한이 열세거든요. 그 한국 속담으로 엄한 데 가서 화풀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2020년 6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상징되는 남북 간의 험악한 분위기가 3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정책이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22도, 낮 29도, 구성 아침 21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 27도, 강계 아침 19도, 낮 29도, 희천 아침 21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26도, 사리원 아침 23도, 낮 28도, 신계 아침 22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3도, 낮 32도, 장전 아침 23도, 낮 31도, 평강 아침 21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0도, 낮 33도, 청진 아침 19도, 낮 26도, 김책 아침 20도, 낮 2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6도, 낮 26도, 김영권 아침 13도, 낮 25도, 삼지연 아침 14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동맹국들의 안보와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일련의 전략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계의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an obligation to manage this relationship responsibly.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중국, 실제로 세계의 최고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 명확한 눈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계, 즉 국가들이 수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온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 몇 달 동안 긴장이 고조됐으며 그 사태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군에 의해 격추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래를 형성하고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통을 강화하고 견해차가 있는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분명히 하며 우리의 이해관계가 공유된 초국가적인 도전에 맞춰질 때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Direct engagement and sustained communication at senior levels is the best way to responsibly manage our differences.
블링컨 장관은 고위급 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차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경쟁이 충돌로 커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 상대방으로부터도 같은 말을 들었다며 우리는 둘 다 우리의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심각하게 또 격렬하게 동의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미국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를 통해 복잡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은 양국의 책임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제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9일 중국을 떠나기에 앞서 베이징 유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최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양국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시간에 걸친 중국 측 고위 관리들과의 회동은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며 양국 관계를 확고한 기반에 놓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미중 관계를 강대국 간 갈등의 틀로 보지 않는다면서 세계는 우리 두 나라 모두 번성하기에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재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최근 경제 제재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또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놓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면서 미중 간 협력 강화는 현실적 필요이자 양국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인근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9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현재 직면한 이 사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이는 합당한 일이라며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행동과 방법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정부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방류가 주변 해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5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계획이 진행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역시 IAEA가 일본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원자력 기구의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이는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다른 문제 등을 포함해 나토 가입을 위해 충족돼야 할 다른 자격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하자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베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9일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이날 발언은 우크라이나군이 나토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스몰렌스크 원전 공격을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원전 3곳과 동유럽 내 핵시설을 동시 타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격을 유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선전 매체인 마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스몰렌스크주 소재 원전과 칼루가주 군비 행장에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영국제 스톰 쉐도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모두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다고 이 매체는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세 달째 이어지는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적인 내전으로 가기 직전에 있다고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9일 경고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사망자 22명을 낸 수단 옴두르만 공습을 구테스 총장이 비난하면서 군벌 간 계속되는 전쟁이 수단을 전면적인 내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수도 하르툼 북부 옴두르만시에 대한 공습으로 다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단 정부군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